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마태복음 20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죠.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부탁한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한 그런 부탁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려는 자를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 좌우에 자리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하늘은 구하면 곧 응답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전혀 아무것도 행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과 지위는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바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그리스도의 좌편이나 또는 우편의 자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미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하지만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천국에서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인정할 필요는 있으나 우리는 이런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로 가볼까요? 열두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들이 분이 여겼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분하게 여겼던 그 이유는 그들 모두도 다 좌우편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5절로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봉사와 위대함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노래할 작정이라면 다른 솔리스트보다 먼저 앞질러 노래를 부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또 만일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사역자를 밀어제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고자 한다면 여하의 어떤 사람에게도 손상을 입히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위대하게 되는 방법과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아주 가까이 이르자 다섯 번째로 주님은 임박한 죽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은 놀라운 말씀인 까닭에 우리 모든 청취자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좀 암송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암송해 두시면 혹시 전도할 기회가 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 보시겠는데 29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사람과는 정반대 방향이셨죠. 주님은 강도들에게 죽으려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각기 다른 노선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쪽 노선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반대 방향의 노선에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법정에서 그분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기에 결코 그분이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경우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셨을 때 그분은 허물 많은 내 자신이 가는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대신 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변호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분은 전혀 변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이유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저는 이 두 소경을 좋아합니다. 실로 아무도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그들이 그분에게 정확히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칭했던 것, 이거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리라고 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 왕권을 인정했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최초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까닭에 다윗의 자손 대신 주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소리 높여 주장을 했던 것이죠. 뭐라고요? 자,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물으셨을까요? 그걸 아시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이셔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 나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께 아뢰여야만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십자가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의 향기를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로 나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는 선함이라고는 전혀 가진 것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로션으로서 농가 안뜰의 거름 더미를 향기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분께 나와야만 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영접해야만 합니다. 두 소경은 그들의 필요 곧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조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은 주님을 조쳤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현재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하러요?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21장이 마태복음의 흐름이 이제 21장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신중하게 드나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의 성읍을 향해 자신이 바로 왕이시라고 상당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주제넘거나 혹은 과대망상적인 외침이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두 차례나 청결케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정말로 왕이 아니셨다면 뭐 이와 같은 성전 청결 행위,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전 청결 예식은 주제넘는 일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유로서 그분의 죽음을 꾀하는 그들을 비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아주 단호하며 신중하게 대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사건을 뜻하시는 대로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식대로 그들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전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실수록 예수님은 왕다움을 더욱 발휘하게 되고 그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하나의 이적으로 자꾸 해석하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결코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계셨을 때 예수님이 성을 들어가시는 그 다음번에 이 짐승을 쓰기 위해서 어떤 친한 사람들과 협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한 목적을 주인에게 밝히셨을 것이고 그는 그러한 주님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끌어가겠다고 주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일러주셨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이적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훨씬 더 놀라우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곧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생략했습니다.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것을 생략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가 이것을 분명히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생략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기뻐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라는 구절도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분의 재림시에 성취될 승리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정말 그분의 재림시에는 참된 승리의 입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분의 겸손함을 나타내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도 당시 오히려 왕들이 어린 짐승을 탔거든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어찌 보면 고급 승용차와 같은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좋은 승용차가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 롤스로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을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은 전쟁의 동물인 반면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평화의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왕으로서 제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분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6절로 9절을 가보실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말로 주님은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결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을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언제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문을 통해 그 문을 통해서 희생으로 드려질 짐승들이 들어간 문인데 아마도 당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문을 애용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주님은 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분을 한 왕으로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또는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냐는 선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어 10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최후의 한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분의 주장을 판단하도록 힘을 쓰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이 마태복음 21장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